역대하 14장 1절에서 8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찍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라. 그들은 다 큰 용사였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다윗과 솔로몬이 통치하던 시기에 전무후무하리만큼 크나큰 축복을 내리십니다. 그러나 이미 오래전 사사시대 때부터 열두 지파 간에 미약한 그 유대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했고 난관에 봉착할 것임을 예견을 하였습니다. 그 분열의 예견은 솔로몬 시대에 현실로 나타나게 됩니다. 왕국이 둘로 쪼개집니다. 북쪽의 열 지파는 당시 가장 유력하고 영향력 있는 큰 지파의 이름을 따서 이스라엘 혹은 에브라임으로 불려집니다. 남쪽의 두 지파는 유다와 베냐민으로 그 지파로 유다로 불려지게 되죠. 북왕국은 솔로몬 사후 210년간 지속되고 남유다 왕국은 345년간 지속되다가 기원전 586년에 수도 예루살렘이 함락되어집니다. 남유다 왕국이 345년간 그 지속되는 동안에 20여 명의 왕들이 등극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이 아사 왕은 세 번째 왕으로 등극하여서 다른 어떤 왕들보다 더 많은 41년간 유다를 통치하게 됩니다. 역대기서에서 국가 내의 개혁을 단행한 왕이 네 명이 등장하게 되죠. 이들의 공통점은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한 자라라고 증언을 합니다. 이 아사 왕은 네 왕들 가운데 첫 번째 왕입니다. 그 뒤를 이어서 여호사밧 또 히스기야 요시아 왕이 선과 정의를 행함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왕들로 소개가 되어집니다. 아사의 왕정은 한마디로 종교개혁에 가까운 통치로 출발되어지지요. 가장 역동적인 그 기간은 여기 14장 1절에 설명한 대로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라는 기록이 등장하죠. 10년 동안 가장 역동적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평안함 속에서 국가를 지속합니다. 또 계속 3절 이하 4절부터 이어져 나오는 그 아사의 그 개혁은 이방 제단 또 산당을 없애하고 주상을 훼파합니다. 또 아사의 모친 마아가가 세운 아세라상을 찍어서 기드론 시나가에 가서 불사를 지어 또 모친에 대해서는 태후의 위를 폐하게 됩니다. 사실 이 아사 왕정의 종교개혁은 단순히 왕의 권력과 권위를 근거로 행한 종교의식의 변화만을 시도한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의 개혁은 사후 왕으로서 통치하는 그 여러 일들에 대해 여러 가지 난관에 봉착할 수 있는 매우 민감하고 예민한 개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의 행위는 단순히 종교의식의 변화를 둔 개혁이기 이전에 오래전에 가나안의 선조들로부터 내려오는 농경문화와 유기적 관련된 관련을 갖고 있는 생존 방식의 종교를 훼파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따른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나안은 선조들로부터 내려오는 그들만의 전통이 있었습니다. 풍습이 있었고 관습이 있었죠. 이 전통과 관습을 종교라는 틀과 그 형식에 맞추어서 제사를 드리고 종교 행위를 행함으로 조상들로부터 내려왔던 그 전통이 계속 이어질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정신과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이 바로 이런 종교의식을 통해서 확인되어졌다는 얘기지요. 그러므로 이 아사왕의 개혁은 오래전에 가나안 원주민들의 정신과 전통과 관습을 훼파하는 저들이 갖고 있었던 어떤 정체성을 완전히 말살하는 그러한 정치 형태였습니다. 그러므로 저들이 갖고 있는 이방 종교의 의식뿐만 아니라 정신을 모두 파괴하게 되죠. 결코 용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린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드림에 조금도 방해되지 않는 그 범위 내에서 자신들만이 갖고 있는 전통과 그런 관습을 종교라는 틀을 어쩐 용납을 해서 채찍과 당근을 겸한 정치를 세워나갈 수도 있지 않았겠느냐. 또한 왕의 적들을 모두 죽이는 것이 아니라 도망가고 살 수 있는 최소한의 퇴로를 열어주는 것이 차후 원망과 복수심을 잠재울 수 있는 그것이 정치의 ABC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아사왕은 매우 단호합니다. 그가 우상을 바라보는 시각은 단순히 종교의식이 아니라 율법과 언약 백성이 거룩한 삶의 방식을 그 떠난 가나안의 생존 문화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4절에 있는 바와 같이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라. 그 조상들의 하나님 누구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으로 이어지는 하나님, 그들이 섬겼던 여호와 하나님을 찾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법도를 순종하고 시행하도록 바로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상실된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말이죠. 어떤 마음으로 하죠? 어떤 심경으로? 15장 12절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였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섬겼던 하나님을 찾고 두드리기를 언약하였다라고 하지요. 실로 그의 개혁이 공의롭고 옳았다라는 증거가 뭡니까? 그 증언이 유다에게 10년간 하나님께서 태평의 시대를 허락했다라는 14장 1절의 기록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지경에 유다 지경에 태평의 시간을 허락하셨다. 그런데 이 태평의 시간이 그저 전쟁도 없고 뭐 먹고 마시는데 불편함 없고 조용한 그런 평화의 시기가 아닙니다. 7절에 보시면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의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전략적인 새로운 성읍들을 건설합니다. 망대를 세우고 성곽을 쌓고 이 모든 건설은요 경제력이 뒷받침되지 아니하면 할 수 없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읍들을 완성하는 일에 있어서 곳곳에 망대를 세우고 건축하는 일에 있어서 충분한 경제력을 하나님께서 복으로 내려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를 한번 보세요. 해방 이후에 우리가 참 얼마나 세계로부터 많은 원조를 받고 참 눈물과 고통과 한숨과 신음의 세월 속에서 우리가 살아왔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이제는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원조를 해주는 나라로 변화되었어요. 우리의 계획과 어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혜로보다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이 자리에 이렇게 있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영적인 부흥뿐만 아니라 육에 있어서도 이 나라가 이렇게 강성하게 되고 세계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나라가 되리라고는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우리는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죠. 먹고 마시고 입고 즐기는 일에 감사하는 일을 얼마나 많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는지 이 복이죠. 물 붓듯이 하나님 이렇게 복을 내려주심 아사 왕국에도 부어주십니다. 게다가 8절 이하에는 군사력은 또 얼마나 강성해지는지 모릅니다. 큰 방패와 창을 들만한 자가 몇만이요? 30만이라고 그래요. 30만. 이들은 잘 훈련된 병사들입니다. 오합지졸들이 아니에요. 또 작은 방패를 잡으며 궁사들, 활을 쏠 만한 자들이 28만 명. 이 활을 쏘는 것도 그냥 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로 말하자면 저격수급들이에요. 스나이퍼들이에요. 그러니까 58만 명의 이 군사력을 갖춥니다. 무기는 거저 생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또 그 무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모든 물질들을 넉넉하게 경제력으로 부어주시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사의 개혁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심 앞에 이제 첫 번째로 시련과 시험이 닥쳐옵니다. 뭐죠? 구스 사람 세라. 이 에디오피아를 얘기합니다. 구스는 군사 100만 명과 그 다음에 이 병거 300대. 이 병거라는 것은 그 당시에 오늘날의 그 탱크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강력한 무기죠.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이끌고 유다를 침공합니다. 아사의 군사력도 이 구스의 군사력과 비교해서 절대로 지질 않습니다. 약하질 않습니다. 그러나 아사의 첫 번째 행동이 무엇으로 등장하죠? 11절. 14장 11절.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다라고 합니다. 아사의 군사적 준비가 무용지물이거나 적군 앞에 두려움이라는 믿음 없음을 나타내는 행동이 11절이 아닙니다. 11절이 등장하는 이 기도와 간구 속에는 아사의 종교개혁의 그 정신과 의지가 거기에 고스란히 담아 녹아져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어떠한 막강한 군사력은 숫자에 지나지 않더라.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가나안 전통과 관습의 종교의식은 이런 모든 전쟁에 무용지물 이더라. 이것은 아사뿐만 아니라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다윗이 섬겼던 자신들의 조상의 그 하나님을 찾고 두드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사는 유다의 방어선과 군사력,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10년이라는 평화의 축복 속에서 이미 완벽하게 건축하였습니다. 견고하게 세웠습니다. 외적의 침략에 대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열심히 준비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사의 기도는 하나님이 세우신 왕국은 그 힘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힘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타나야 함을 자신과 온 백성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능력을 갖고 있고 많은 견고한 성읍을 우리가 갖고 있고 군사력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 계지 아니하시면, 우리 손을 들어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패할 수밖에 없고 우리의 모든 것은 무용지물이라 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시편 127편 1편 말씀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허사로다. 이 사실을 고백하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터이니 우리의 게으름을 조장하는 구절로 우리는 종종 인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구절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조건과 환경 속에서 아사는 부지런히 성읍들을 건축합니다. 성곽을 쌓고 망대와 문과 빗장을 하나하나 세워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 가운데서 땀을 흘려서 열심히 잘 훈련된 군사들을 양산해냅니다. 군사력을 만들어내지요. 이것이 아사의 모습이지요.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현실은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세상을 도피하거나 회피하거나 외면해서는 안 되지요.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맡겨주신 삶을 사랑하시고 존중히 여기셔야 됩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에 충성하셔야 됩니다. 땀 흘려 애쓰고 수고하시는 그 삶이 있어야 됩니다. 또한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항상 충성함으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고 본분인 것입니다. 우리 시편 20편을 한번 가보실까요? 시편 20편은 여러분들이 자주 묵상하시는 다윗의 시로 소개가 되어집니다. 시편 20편 구약성경 815면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 20편을요 잘 쓰셔서 여러분들 어디 그 보기 좋은 곳에 좀 곳곳에 좀 붙여주세요. 네, 그 정신이 가장 잘 집중되는 곳이 어딘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네, 화장실이라든지 뭐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만은 이거 꼭 이 구절을 붙여놓으시고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이것이 다윗의 시라라고 되어 있지만은 사실은 다윗이 전쟁을 앞두고 두렵고 번민하고 갈등하고 염려하고 있을 때에 백성들이 다윗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진 중보의 기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다윗뿐만 아니라 온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은 전쟁을 앞두는 상황에서는 얼마나 그것이 두렵겠어요. 얼마나 걱정이 엄습하겠습니까? 염려가 있겠죠. 그 백성들이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여 우리 왕을 지켜주십시오. 우리 왕을 지켜주시되 우리는 세상에 가진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능력도 없고 군사력도 없습니다. 7절에 나오죠.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하나님으로만 우리는 만족을 삼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우리는 자랑을 삼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깃발을 세울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과 아사의 기도의 마음이, 온 백성의 마음이 이 기도에 다 녹아져 흘러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과는 우리가 잘 알지요. 군사 100만, 병거 300대의 구스 그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치십니다. 완전히 패망케 하시고 많은 전리품들을 얻게 하시죠. 그죠? 유다는요, 전쟁터에 나가서 그 전리품을 주워오기만 하면 된 거예요. 얼마나 쉽습니까? 하나님이 편드신 거죠.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의 본분이 뭘까요? 아사의 개혁 속에서 우리에게 그토록 설명하려고 하는 그 교훈이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떤 심정으로? 15장 12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여호와 앞에 나와 여호와를 찾으라. 한 율법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묻지요.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뭐라고 말씀하시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 사랑하는 거, 이거 여간 만만치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온갖 유혹과 시험과 갈등과 도전 앞에 우리는 자주 넘어지고 굴복하고 타협하고 실패합니다. 목숨을 다한다는 것,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을 바르게 살기 위해서 마음과 목숨을 다한다는 그 개념이 무슨 뜻일까요? 잘 비교가 될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번 영국 런던 올림픽 때 가장 감동 있게 보았던 경기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유도의 김재범 선수가 금메달을 땄지요. 그 김재범 선수의 인터뷰를 여러분 다 보셨죠? 별로 관심이 없으셨던 모양이네요. 예, 기자가 묻습니다. 어떻게 금메달을 딸 수 있었느냐? 어떤 마음으로 경기에 임했느냐? 그 답이 참 저에게도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한 선수의 답이었지만 많은 생각을 하게 했죠. 4년 전에는 죽기 살기로 했더니 실패했습니다. 이번에는 죽기로 했습니다. 이것이 답입니다. 괜찮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운동의 경기에 최정상의 높은 자리에 올라서는 것도 죽기로 하는 거예요. 죽기로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자리에 오를 수가 있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이 어떤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우리 입술에선 누누이 주일날에 오시면 성경 찬송을 심장 가까이 대고 그럴듯한 얼굴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지요. 그러나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 그저 뜨뜨미지근한,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케세라세라 그런 심정으로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신앙생활은 그러냐,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야 이것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지킬 수 있는 내 마음에 아직 버리지 못한, 끊어버리지 못하는 옛자와 전통과 아집과 옛사람이 나를 짓누르고 괴롭히지요. 끊임없이 버리고 회파해야 되는 싸움.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먼저 개혁을 해야 됩니다. 어떤 심정으로요?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요. 우리는 쉽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이 사회가 왜 이 모양인가? 왜 교회가 늘 세상 앞에 빈정함을 받고 욕을 먹는가? 그렇게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에 앞서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날마다 스스로를 개혁하는가를 물으셔야 됩니다. 옛 자, 옛 성품, 옛 고집, 아집들을 십자가 앞에 묻어버려야 되죠. 회파해야 되죠.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살아서 호흡하는 그날까지, 호흡이 멈추는 그날까지 그 일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소망회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소망회 우리 평균 연령이 80대신데 그 소망회 돌아가실 때까지도 우리 소망회원들도 개혁을 합니다. 날마다 매일매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개혁은 단회적 사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사 왕에게 박수를 쳐주시면서 인정을 하셨잖아요.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한 자라, 이렇게 칭찬하셨어요. 여러분, 기왕 믿음 생활 하실 바에는, 구원 안에 들어와 있을 바에는, 방주 안에 들어와 있을 바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한번 죽기 살기가 아니라 죽기로 목숨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 내가 한번 사랑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지키겠습니다. 이 말씀을 절대로 놓지 않겠습니다. 십자가만을 붙들겠습니다. 하나님만을 나의 만족으로 삼겠습니다. 세상은 다 말과 칼과 창으로 나를 대한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깃발을 들고 하나님과 더불어 세상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그 마음이 있어야지요. 바라기는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너는 진실로 내가 보기에 선과 정의를 내 앞에서 행하였다, 이 고백을, 이 칭찬을 다 받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참으로 이 세상, 이 암울한 세상, 암울한 세대에 참 살아가기 쉽지 않은 성도들의 그 삶 속에서 이 믿음 놓지 마시고, 말씀 놓지 마시고, 든든히 붙잡고 날마다 내 자신을 처복종시키고 개혁하는, 그리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 섰을 때 너 선과 정의로 세상을 살았다, 그렇게 칭찬받을 수 있는 복된 여러분의 삶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너무나 우리 믿는 자들이 살아가기에 힘이 들고 열악하고 버겁고 갈등이 생기고 어렵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탓하기 이전에, 교회에 대해서 탓하기 이전에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 날마다 내 자신을 처복종시키는 개혁의 칼을 내 자신에게 적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진정 우리를 인정하시기에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였노라 칭찬함을 받는데 부족함이 없는 주의 신실한 백성들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